저는 오늘 하고자 하는 설교는 제가 평소에 즐겨 하는 설교가 사실은 아닙니다. 설교에는 이제 그 설교의 종류, 내용 말고 종류가 제목 설교라는 게 있고 주제 설교라는 게 있고 교리 설교라는 게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부터 저는 10주 동안 물론 이제 성탄절과 뭐 신년 뭐 이럴 때는 빼놓고 하여튼 10주 동안 교리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믿는 기본적인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 모든 교회가 다 바른 교회여야 되죠. 모든 교회가 다 올바른 교회여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시대가 바른 교회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있는데 마시는 병물들이 있어요. 마시는 이제 뭐 돈 주고 사는 병물이라고 가정합시다. 병물이 있는데 다 돈 주고 산 병물이라면 마셔도 괜찮은 물이죠. 먹고 죽는 거 없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똑바로 된, 제대로 된 물 골라 먹어요, 안 골라 먹어요? 골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모든 교회가 다 올바른 교회여야 해요. 근데 요즘 세대는 바른 교회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또 바른 교회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된 것까지는 그래도 용납은 할 수 있는데 바른 교회들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면서 뭐를 쳐다보는가 하면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성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모이고 있느냐, 그 교회 프로그램은 어떠냐, 그것이 바른 교회의 기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고요.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바른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또 하나를 찾는다면 성경 66권이 정확무오한, the absolute truth, 아주 진정한, 완벽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교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또 하나를 더 나아간다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정의하면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아, 목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는 바른 교회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 교회는 바른 교회니까 건물도 크게 늘어나고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성공지향주의적인 교회들이 마치 바른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또 바른 교회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안수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기 못 낳는 자매가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기를 못 갖다가 목사가 안수를 한 방에 탁 했더니 그 다음 달에 아기를 임신했다더라. 그 교회 가면 아기 낳을 수 있다더라. 이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알고 착각하는 경우, 목사가 안수하고 축복해 기도해 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를 간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경우, 목사가 가서 신장 개업할 때에 개업 예배 드려주기만 하면 그 사업은 대박 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른 교회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잣대는 절대로 아닙니다. 바른 교회는 기복신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른 교회는 성공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도 절대로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10주 동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딱딱하게 펼쳐가기로 결심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아는 것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로 꿰어서 이것입니다라고 교리를, 닥트린을 가르쳐드리지를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 사람의 행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10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지를 못했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인데요. 주여, 주여 그랬더니 주님이 그날에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몰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껏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껏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날에 나 너 몰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 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정리를 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주 동안 앞에 지금 자막에 그림이 꽃 한 송이가 있고 제목을 제가 튤립 한 송이라고 했어요. 왜 튤립인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튤립 한 송이 밑에 여러분이 조그만하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Five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놓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5대 교리는 다른 여러 가지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5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숫자나 사람 이름을 잘 외우지를 못해서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생기게 되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외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그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앞부분은 이 칼빈의 5대 교리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도사 때는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칼빈의 5대 교리 그러니까 칼빈이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르침을 정리를 해놓은 것은 맞지만 사실 칼빈은 제네바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목사이기도 하면서 그 도시를 이제 다스려가는 통치관, 행정관으로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1564년 5월 27일 날 죽습니다. 나이가 55세. 55세의 나이로 죽는데 죽기 전에 그 제네바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그 도시를 다스릴 때에 두 가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교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도시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 중심, God-centered,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그것을 실천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성경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그 제네바시를 운영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요. 당시 유럽에 17세기 초반이죠. 1604년인데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는 바로 그 정통신앙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을 정통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통신학을 그리고 신앙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정부 관리로 있었던 그 사람 이름이 그 다음부터 이제 봐야 돼요. 코른헤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예, 이제 반기를 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칼빈이 가르친 걸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반박하는 글을 써요. 그래서 정부 관리가 그것을 올려놓고 나니까 나라가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조선의 사대부 혹은 그 논어, 맹자 이런 유교 사상이 아주 강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정부 관리가 유교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라 전체가 들끓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에요. 그래서 코른 헤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칼빈의 수제자 중에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화란의 신학교에 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신학자니까 이 코른 헤르트가 이야기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연구해서 발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탁을 하고 알미니우스가 코른 헤르트의 모든 글들을 다 가져다가 읽고 연구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다가 코른 헤르트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알미니우스는 칼빈이 가르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09년에 알미니우스가 죽고요. 1610년에 1년 후에 있다가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이 알미니우스가 가르쳤던 글을 다섯 가지로 묶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알미니안주의 5대 학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고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인간은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아니 뭐 죽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아, 저 녀석은 구원받을 만하고 저 녀석은 구원 못 받고 그러면서 사람의 조건을 보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속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속죄했다. 믿거나 말거나 다 속죄했다라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싹 쏟아 부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항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아, 저항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알미니우스가 가르쳤던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미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살다가 보고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가 가지고 있는 5대 학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화란이 네덜란드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어가지고 화란 정부가 아주 큰 회의 하나를 소집을 합니다. 그 회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Synod of Dort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르트의 회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총회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1618년 13일 날 개최를 하는데 영국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에서 스위스에서 그 신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고요. 그리고 사제들도 모여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관리들도 한 18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논쟁의 주의는 요거예요. 딱 요지는 이거예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냐 인간 중심의 믿음이냐를 놓고 격돌을 하게 됩니다. 이 돌트 총회에서의 이 이야기는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아주 그거 최대의 그리고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무려 7개월 동안 모입니다. 7개월이면 30일로 치면 210일이잖아요. 210일 동안에 154번을 모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을 모이기도 해요. 무려 154회나 그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만장일치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람이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인하고 있는 알미니안 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이기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칼빈의 그 사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알미니안주의가 다섯 개의 학령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replace 할 수 있는,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구원의 교리를 정리하자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칼빈의 5대 강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The Five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아주 재밌게 그 다섯 개를 첫 글자를 딱 따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튤립이 된 거예요. 첫 글자를 따니까 튤립이 됐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T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Total depravity라고 이야기하고, U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할 때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조건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limited atonement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나 구원 안 받을래요 라고 내가 반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P죠. 이 P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택한 백성, 구원한 백성을 절대로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들을 견인한다, 이끌어간다, 혹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데려가신다라고 해서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 개의 캘빈이즘이고, 이 다섯 개가 이제 조만간 지금 디자인이 한참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우리 복도에 이제 딱 하고 붙여지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10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적 타락인데 오늘과 다음 주에 전적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단어 자체가 재밌는 단어가 아니죠. 타락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갖고 당신은 전적 타락한 사람이야 그러면 말은 맞기는 한데 듣고 나면은 좀 깨름칙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가 많아요. 전적 타락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어서 오늘은 바로 그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 what is not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그 긍정적인 면, what is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적 타락은 완전한 타락이 아닙니다. 다시요. 전적 타락은 완전한 타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전적이라는 말, total이라고 하는 말과 완전이라고 하는 말, absolute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대조시키셔야 돼요. 이게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완전한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가슴에 품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게 그냥 다 타락이에요. 단 한 일치에 착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말, 행동,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인간의 타락상을 최극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모습이 완전한 타락이에요. 자,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완전한 타락은 선택의 여지 없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노는 거 모든 게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착한 일도 못해요. 그걸 완전한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인 타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은 뭐냐면, 그래서 앞에 자막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사람이 내면적으로 악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외면적으로 악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마음에는요, 이따가 예를 들겠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 이게 툭툭 잘못 나올 때가 있고, 속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행동이 잘못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예예요. 다시 말하면 즉 사람이 더욱 악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헷갈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헷갈려요. 그러면 예를 듭시다. 제일 좋은 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예를 들게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여기 자매님들 중에 어린 자녀들 있으시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웠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살, 두 살, 세 살, 그때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잘한다. 엄청 잘한다. 그런데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은 요렇게 하는 거야. 얼굴에 표는 안 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죠? 세상에 안 가르쳐줬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 한 살, 두 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보고 여러분 매번 야단치셨습니까? 허허 하고 넘어가신 적도 있습니까? 솔직히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이 거짓말할 때 어휴, 이 녀석 똑똑하네. 그러고선 넘어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더라. 많이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저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계획을 쫙 하고 거짓말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한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의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저 녀석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혹은 딸하고 엄마하고 뭐 부모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상관없어요.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툭 하고 밀면 아빠가 뒤로 자빠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툭 하고 미니까 그 아이의 힘에 아빠가 실제로 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근데 아이가 툭 하고 미니까 어이구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아빠 아파요? 그래요? 아니면 깔깔대고 웃는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밀었더니 아빠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얘가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빵! 영어로는 뱅! 그러니까 아빠가 욱! 하고 넘어가면서 죽은 흉내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러고 깨닫는 애 있어요? 아빠가 벌떡 일어나니까 또 쏴요? 안 쏴요? 또 쏘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넌 나쁜 놈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러고 안 가르치잖아요. 마음에는 악한 의도가 없어요.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재미로 했는데 그 재미로 했을 때에 만약에 아이가 부엌에서 칼을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악한 의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부엌에서 칼을 갖고 와서 이거를 확 밀면 아빠가 더 잘 넘어질 것 같아요. 멋있게 넘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빠를 푹 하고 찔른다면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뺐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 알잖아요. 아빠하고 씨름하면서 놉니다. 아빠를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톱으로 아빠의 얼굴을 핥혀요, 안 핥혀요? 핥힐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속으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속 안에 악한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행동하는 것이 악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도 돼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해요. 겉으로는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근데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요. 속으로는 음욕을 갖고 있어요.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악한 모습으로 행동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살아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감사한 것은 인간이 속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쁜 생각을 매번 악한 모습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짓을 다 한다면 우리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린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속으로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The common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 호흡하는 거. 그렇죠? 해, 달, 별, 보는 거, 내가 내 허파로 호흡하는 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절제를 시켜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셔서 그나마 세상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것을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이 세상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인간들만 살고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의 창세기 20장에 가면, 일부러 창세기 20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을 만나서 도피를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를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고 자기가 혹시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그 그랄 땅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의 모습을 보고 뿅 하고 갔어요. 반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혹은 첩으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그 여자 때문에 죽을 것이다. 왜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아내는 이미 결혼한 남편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깨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한 소리 하잖아요.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면서 사라를 내주고 재물까지도 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왕은, 그랄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가 악을 행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통제하셨어요. 그것이 common grace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완전한,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타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타락이 아니면, 완전한 타락이 아니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을 베풀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선은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전적 타락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선을 베풀지 못한다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만 그 선이 어떤 선이냐에 따라서 예, 아니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선을 상대적인 선, 오늘 그 제목처럼 상대적인 선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선을 베풀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적인 선, 진정한 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아주 중요한 요리문답 중에 하나인데요. 91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한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진정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 교회에서도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게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선을, 진정한 선을 행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동기, 목적.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잘 살게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선. 그것이 진정한 선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상대적인 선은 그러면 우리가 나올 수 있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태에서만도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여튼 좋은 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맞은 게 아니라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5,000달러를 빼왔어요. 5,000달러를 빼어갖고 왔는데 요즘이 또 시즌이 자선남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5,000달러를 이제 사기쳐서 갖고 가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도둑질한 거죠. 그렇죠? 도둑질한 5,000달러를 가지고 가다가 자선남비가 이렇게 했으니까 약간 마음이 껄쩍지근하거든요. 자기가 훔쳐왔으니까 이 연말에. 그래서 1,000달러를 자선남비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자선남비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고맙다고 그러죠. 그거 착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착한 일이죠. 자선남비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뒷사정을 모르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귀한 분이세요. 저도 어렸을 때에 이분의 전기를 읽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거의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전 삶을 다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나 아니면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상대적인 선을 행하기는 했어요.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진정한 선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슈바이처 박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불쌍하니까 동정심을 가져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분이 했던 일들을 그냥 막 깎아내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도 못하는 거 그분이 하셨어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존경받을 만해요. 하지만 성경으로 놓고 이야기했을 때 The true good work, 진정한 선행이란 무엇이냐를 따질 때에 이 돈 5,000달러를 훔치고 1,000달러를 기부한 사람과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두 가지가 모자라요. 최소한 두 가지가 모자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선행,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선행을 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계십니까? 대답이 쉽게 안 나오죠. 쉽게 안 나오죠.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선행을 완벽하게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세 가지 요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모습. 그리고 잘은 못하지만 가끔은 내 욕심도 챙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있지요. 조금 부끄럽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포텐셜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를 알고 포텐셜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일을 살아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십시오. 거룩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십시오. 그때에 그렇게 살고 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에 우리 주님이 팔 다 벌리시고 어서 와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안아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알아요. 부끄러워요. 내가 한 일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You did with my name. 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느냐. 전적 타락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적 타락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충성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